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말씀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옷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을 통해 들어오신 후에 성전 동쪽 문을 닫아두라고 하십니다. 왜 동쪽 문을 닫아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죠. 문이 닫히면 나갈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따라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우상숭배였고 당시 레위인은 우상숭배를 막기보다는 묵인하고 주도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을 담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담당한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심판을 위해 완전히 파멸시키고 심한 보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다른 그 역할을 맡김으로써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40장 45절 46절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되는 자니라 하고 아멘. 제사장의 직분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리고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파멸시켜야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제단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레위인들이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변절하지 않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성소의 직분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여기서도 내 성소에 들어오며 라고 표현하시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향한 규례 중 금해야 할 것들과 행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며 할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양털 옷을 입고 있는데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양털 옷 대신에 배 옷을 입고 배 관을 머리에 쓰고 배 바지를 입어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때에 양털 대신에 배옷을 입는 이유는 배가 이 마식물 섬유로 만들어서 피부에 닿지 않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양털 옷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옷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이 여기서 말하는 배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뜰과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덧립은 의로만 나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는 이 배옷을 다시 벗고 양털옷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19절 후반절에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옷이 자신들을 정결케 할 줄 알고 건드렸다가 이 부정한 백성들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발 규정도 나오는데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멘.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삭발하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장발하지 말라는 거죠. 장발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애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삭발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애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장발과 삭발을 금하고 적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기 전에는 포도주를 또 마셔서는 안 되죠. 21절 읽겠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이유는 취한 상태로 거룩한 직무를 하게 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할 때 미망인이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함으로써 혼인의 순수성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의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순수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새로운 성전에서 진부를 담당하는 사독 제사장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소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 조정 역할을 하나님의 법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또 해야 했다는 것이죠. 또 죽은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시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독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친족 중에 갑자기 죽어서 그들을 이제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체를 부득이하게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결케 하는 날인 7일을 지나야 됐는데 사독 제사장은 7일을 추가로 더 지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뜰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7일을 더 기다리는 동안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사독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더 거룩에 힘쓰도록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까다로운 규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사독 제사장에게는 따로 유산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유산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유산입니까? 우리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일명 번소화속속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희생제물 중에 최고의 곡식과 고기의 일부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취하는 특권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나열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제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31절에서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 혹은 제사가 아닌 목적으로 도축된 것들은 먹을 수 없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독 제사장에게 규례와 특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독 제사장은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 다음에는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순종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 순종이었죠. 소년이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를 드린 것 이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삼삼오오 모여 앉아라 이것도 순종이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셔서 나누어 준 것 그것도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라고 해서 거두어 드린 것 이것도 순종을 요한 것이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평범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에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다음 단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나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이 정도는 귀신도 믿는 내용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아, 저 사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 수준의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귀신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끝까지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남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보다 이제 한 15년 윗분들 사시던 시대만 해도 동네의 어떤 최고의 간식 그리고 그 간식을 가져오는 최고의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엿장수였다고 합니다. 그 뭉뚝한 가위로 각종 쇼를 하다가 막 그 엿을 막 자르고 그랬다 이렇게 탁탁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엿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황홀함을 보면 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뭐 간이라도 다 빼줄 만큼 그렇게 최고의 레크레이션 강사고 또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엿장수 생활하다 보면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엿장수 옷을 벗고 다른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엿장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 문화재 됐다는 겁니다. 1년 연봉으로 따지면 2억 가까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고요. 인간 문화재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엿장수도 엿장수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인간 문화재 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화재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흔들리지 말고 사독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은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둘째,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주목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사독 제사장들의 충성은 유명했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다윗에게 충성했고요.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는 솔로몬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충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독 가문을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로 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까? 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강성함과 풍요함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함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충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도 그의 능력의 출중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이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사실 경험과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이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울 자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재주는 많은데 충성이 없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배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충성 없는 재주꾼 만났을 때죠. 충성 없는 재주꾼 만나서 다 맡겼다가 배신당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더라는 겁니다. 의리 없는 능력자를 만나면 그렇죠. 능력이 있는데 의리가 없어요. 낭패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충성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성전 내부 직무를 사독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규례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독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사독 제사장들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재주가 아무리 출중해도 충성 없으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